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당국에 따르면 터키 내 사망자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현재 12,87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북서쪽 반군 장악 지역의 구조 당국에 따르면 시리아 내 총 사망자 수도 최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카라만라스 등 재난지역을 처음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추운 날씨 속에 임시 피난처와 음식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지속된 내전 등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잔해 아래 매몰된 이들을 꺼낼 중장비가 없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한 정보를 수십여 국가들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전술적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에서 거의 매시간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며 미 의회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찰풍선의 비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책임은 중국에 있다며 어느 개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리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중국의 이번 정찰풍선 비행은 중국의 행동 양식과 정부 활동의 지속적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성을 확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과거에도 미 상공에서 4차례 중국 정찰풍선이 포착된 바 있다며 풍선들은 중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미국 내 지역들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발생한 유럽 노르트스트림 천연가스관 폭발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미국 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해당 공격이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탐사보도 전문 세이모어 허쉬 기자의 블로그 기사에 대해 전적으로 거짓이며 완벽한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유럽 발트해 연안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 2 가스관에서 폭발로 인한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난 당시 폭발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고의적 폭파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두 나라는 하지만 폭파의 배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후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해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해당 기사가 서방 언론에 의해 더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국제적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해당 보도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추가적인 무기 지원과 EU 가입 협상에 조속한 개시를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문제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경제가 그다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국제무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미국의 맞설 능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자 그 누구도 그와 자리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비교적 절제돼 있다며 이는 시 주석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서방의 압도적 대응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총국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다며 관련된 모든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없었지만 ICBM을 대거 동원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열병식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5번째 태양절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차량, 텔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열병식 사진에선 이 같은 미사일 4기가 포착됐습니다. 2017년 당시 공개된 텔은 한쪽에 8개씩 16개의 바퀴를 달았으나 이번에 공개된 텔은 한쪽에 9개씩 18개의 바퀴를 달고 나왔습니다. 텔은 북한 자체 제작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017년엔 북한의 고체연료 ICBM이라는 추정이 나왔지만 당시엔 모형 수준이었다며 이번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위에 발사관의 어떤 구조물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특히 이제 발사관 직립장치가 이번에 좀 식별이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봐서는 모급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액체 연료 ICBM인 화성 17형보다는 길이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가 11축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 미사일은 9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 중임을 공개한 바 있지만 발사관 속에 있는 미사일이 완성된 고체 연료 ICBM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ICBM은 신속한 연료 탑재가 가능하고 연료 탱크 부식 우려가 있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탑재 후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미국과 한국의 감시, 정찰 자산이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ICBM급 추력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화성 17형 ICBM과 텔 차량도 10기 이상 포착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최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며 제국주의 폭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비축한 최강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ICBM을 동원했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ICBM을 열병식에 가져나올 경우 한 6대 정도를 끌고 나왔지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거의 두 배수에 가까운 ICBM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열병식에는 이와 함께 전술핵 운용부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 존재가 공개된 전술핵 운용부대의 열병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밖에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병력과 각종 군 장비를 사열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 공세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빗나간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26차 전원회의에서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할 거였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당 중앙군사회의 확대회의에서 뭔가 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도 별 얘기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열병식에서 특별히 더 얘기를 할 건 없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극심한 식량난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원만한 협조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7일 건군절 기념연회에 이어 열병식에도 참석하면서 또다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 참석 이후 이번이 네 번째고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일 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한 것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가 등장한 행사들이 모두 군 관련 행사라며 핵무력이 곧 국가의 영속적 안전을 의미한다는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계산된 연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라든가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가 안전이 담보된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주애는 그런 안전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활용 가능한 그 자산,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무력을 과시한 데 대해 당국에서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부쩍 김주애를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 후계 구도는 이런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실체가 노출된 북한의 미사일 총국을 미사일 위협의 연장선으로 우려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며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북한 무기 기술의 원천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총국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설된 미사일 총국을 제재 대상인 로켓 공업부에 비견되는 유주의 조직으로 보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사일 천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 없는 조직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화성 17형 같은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 전담 조직인 로켓 공업부가 미사일 총국으로 격상됐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과거 군수공업부 내에 있던 로켓 공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무기기술 공급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BOA에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등의 무기 관련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러시아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로부터 유류와 무기 기술을 공급받고 있다는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했는데 당시 중국을 북한 무기 기술의 주요 원천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선 그냥 원천으로 표현해 대북 무기 공급원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개입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히 북러 간 열차 운행을 늘리겠다는 러시아 외교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묻자 북한이 철도로 러시아 용병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상기시키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2022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준군사단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된 무기에는 보병 로켓과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자국 RBC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북 간 철도 운행이 지난해 11월 1일 재개됐다면서 운송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마체고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미래에 추가로 군사 장비를 바그너 그룹에 전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또다시 열차를 무기 운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발 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백악관이 지목했던 지점에서는 최근 또다시 열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2일 이후 이 일대에 170m 길이의 열차 2대와 80m 길이의 열차 1대가 나타나는 등 열차 운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8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영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어떤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미사일 총국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달 한일 국방장관들에게 양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총국은 대외적으로 보도되거나 알려진 적이 없어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백악관이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다며 관련된 모든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정찰 풍선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8일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해 미국은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 program that the Chinese have been working on for several years they have been trying to improve it and grow it and increase it.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의제를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이 탐지된 국가에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영내 동맹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정찰풍선은 중국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라면서 그들은 그것을 개선, 성장, 증가시키면서 그로부터 정부 통찰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bout concerted effort by the Chinese to develop this sort of capability, which provides them additional.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허가 없이 때로는 해당 국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감시 자산을 운영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우리가 파악한 중국 정찰풍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찰풍선 문제가 중국과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seek competition with China, not conflict. You heard the president talk about that last night. Nothing has changed about it.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도 중국과 충돌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가 경쟁을 위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한 경제와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혁신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과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해 훌륭한 민간 공공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쟁에서 꽤 잘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경쟁을 위해 중국과 소통을 위한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런 논의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이에 따라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these balloons are all part of a PRC fleet of balloo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중국의 정찰 풍선들은 모두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감시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된 중국 풍선 부대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찰 풍선은 5개 대륙에 걸쳐 모든 나라에서 발견됐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공급망과 관련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 한국 등 동맹에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help build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커비 조정관은 상무부를 비롯해 거의 모든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그 접근 방식에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지난 코로나 대유행 내내 지켜봤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를 뒷받침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 탄력적이고 더욱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일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도체 부문 등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호주가 이달 초부터 초계기를 동원해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호주가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초계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호주 초계기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비행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관련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11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1월 초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상훈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와 외교 정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 정책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은 데다 너무 늦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총사령관을 원한다며 우리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국가안보를 재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나약함은 도발을 부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이 당장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추후에 훨씬 더 큰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바이든 대통령 아래 덜 안전하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은 몇 번이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의회와 미국인들에게 숨기려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냐며 진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외교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잭미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투쟁과 희생의 시기에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나라에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함께 우리의 이상과 동맹의 힘을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봉사하는 강력한 지도자와 숙련된 외교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밤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독재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활성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중요한 동맹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는 혈맹 관계로 알려졌지만 서로에 대한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직접 상대했던 전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관리들이 사석에서 중국을 비방하거나 주한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수년간 접촉하며 매우 잘 알게 된 북한 관리들이 때로는 경계심을 풀고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중국에 대한 속내를 보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 협상을 전담했고 이어 한국 주재 부대사,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퇴임 뒤인 2007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관리들과 반관 반민 대화에 나섰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 북한 관리와 북중 관계, 한반도 역사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speaking in Korean and he kept using a rather offensive phrase to describe the Chinese. He kept saying 중국놈.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관리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는 중국인들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며 그는 계속해서 중국놈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를 매우 존중했고 미국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용어를 꼭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반감의 배경으로 북한이 중국의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전쟁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하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 지원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So there was this dependence on the Chinese that is at the very heart of the relationship that I think a lot of North Korea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관계의 핵심인데 자존심이 센 북한인들이 이 점에 우려한다며 주체 사상을 따르는 국가가 실상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들이 짊어지는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평양에 주재했던 존 에버라드 전 영국 대사도 2012년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간담회에서 미국의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 중국을 혐오하는 게 북한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무례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마저도 역겹다고 여기는 게 북한인들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분하게 여긴다는 점과 중국 경제인들이 북한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극도로 무시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전은 협상장에서 북한과 중국 측 대표들 간 신경전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operating in a multilateral six-party format. We could hear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fighting all the time. You know, when they were doing their bilateral meetings while we were doing our bilateral meetings with the South Koreans.
6자회담 도중 중국과 북한이 양자회동을 할 때 그들이 항상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양자회동을 할 때는 북한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얘기를 하는가 하며 매우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은 공개적으로는 연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불신과 편집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와 관리들이 여러 미국 관리들에게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거듭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30년 전 당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오전 회담이 끝나고 통역만 대동하고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를 VOA에 전했습니다.
강석주 said that, you know, you Americans should not assume that we North Koreans would like to see you leave the peninsula.
강석주 부부장은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을 북한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전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발언이 당시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 부부장과 대화를 나눈 뒤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강석주가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북한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 발언의 바탕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당시 배석했을 때 같은 요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Kim Jong-il whether it would be all right for American troops to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after unification.
아이론 전특보는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정일에게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며 김정일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영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며 아마도 우리 영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멀리 있는 강력한 친구를 갖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김정일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도 최근 새 회고록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 CIA 국장 시절인 2018년 3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주한미군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폼페어 전 장관은 나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일관들에게 주한미군 철수가 김 위원장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며 이 말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탁자를 두드리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어 전 장관의 전언에 대해 전직 관리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며 중국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take a longer strategic view, they can be sophisticated, certainly sophisticated enough to understand that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갈루시 전 특사는 그들이 더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련된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폼페어 전 장관에게 했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논 전 특보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not think you can draw the inference that his son would feel the same way. In other words, even if Kim Jong-il would have been comfortable,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이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아들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폼페오 전 장관을 만났을 때와 비교해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아이론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석좌는 통일 이후에 미군이 없을 경우 한반도의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북한이 이야기하곤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큰 틀의 전략적 차원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oint I would make is that that's sort of at the grand strategic level, but that sort of thinking doesn't operationalize as sort of a North Korean desire to have a U.S. security
security. 이러한 큰 틀의 전략적 사고가 미국의 안보 제공을 받고 싶다는 북한의 욕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켜달라라고 북한이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폼페오 전 장관이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anybody who knows anything about North Korea knows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is the end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미한 동맹,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의 존재는 한국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이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one hand, the Chinese are very proud that they entered the Korean War and pushed back the American forces. On the other hand,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한편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미군을 물리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북한이 중국에 충분히 감사를 표한 적이 없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또 북한을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식량 원조와 다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야 하는 어려운 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해 꽤 조심스럽게 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길 원한다면서 이때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타이완인 사건과 관련해 국제 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 위반 적발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판매했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타이완인 사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 관련 유엔 결의에 항상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원은 지난 2017년 9월 타이완과 북한 간 양자 수출입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행정원 산하 농업위원회도 같은 해 타이완 국적 선박에 북한 국적 선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며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행정원은 타이완 정부 내각에 해당하는 최상급 행정기관으로 북한 관련 단속 조치를 지속해왔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지를 위반하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험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국제 제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제재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 정부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대법원은 지난 2일 북한에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약 3천 톤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타이완의 테러 자금 조달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후앙완 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사와 타이페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황 씨는 쥐팡과 쥐종, 쥐챙 등 3개 선박회사와 파나마 선적의 샹 위안바오호를 소유하면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총 2,829톤의 석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이 위성을 통해 샹 위안바오호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해 장기간 감시를 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포착해 후황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타이완 대법원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앙왕컨이 소유한 샹 위안바오호는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으며 같은 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도 샹 위안바오호를 소유한 후앙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북한 등 고위험 국가의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려하는 서한을 페이스북 측에 보냈습니다. 특히 이런 접근이 외국의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부위원장이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측에 사용자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상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최근 접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소송 관련 내부 문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6일자로 방송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중국 등 고위험으로 규정한 국가에 있는 수십만 명의 개발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늦어도 2018년 9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문서를 통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서는 또한 러시아에서 4만 2천 명 이상의 개발자와 이란, 북한 등 다른 고위험 국가에서 수천 명의 개발자가 사용자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런 접근이 스파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2018년 내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정보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우리는 이런 접근이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에서부터 표적함인 제적 정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첩보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주커버그 최고 경영자에게 페이스북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 조사 결과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내부 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반을 둔 개발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검토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들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의 유형과 접근 날짜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고위험 국가의 개발자가 페이스북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빈도와 데이터 형식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원외 의원실과 루비오 의원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의회의 압력으로 2018년 화웨이 등 중국에 기반을 둔 기기 제조업체에 주요 API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원외 의원과 루비오 의원 그리고 상원 정보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향후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어떤 관리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지 논의한 바 있다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부가 한국인 억류자를 옛 외국인 억류자처럼 협상용으로 삼기보다 대남 경고용 본보기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억류 납북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데 대해서는 도덕적 한센병 증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살 때인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로 아버지와 생이별한 황인철 씨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공개하며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섬뜩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족은 중요하고 다른 가족이 중요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 보게 되면요. 이시 왕조만을 위한 권력의 행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끔찍한지에 관해서 그저 본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섬찟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적으로 과거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는 김 위원장을 사지 무감각증인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상식 자체가 안 통하고 완전 거의 도덕적 문둥병자 수준이니까 감각 자체가 없어지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 당국은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 생사와 행방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서방세계 국민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한국인들은 풀어주지 않자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 민족차별주의자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인들은 대부분 호텔 등에 억류시킨 뒤 풀어준 반면 일부 한국계 외국인은 교화소에서 1, 2년에 걸쳐 강제노동을 시켰고 한국인들은 아예 행방조차 모르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임현수 목사입니다.
뭐 사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강한 나라고 캐나다도 G7이고 그래서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들어주는데 한국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
북한 외교관 출신 한국 국회 태용호 의원은 북한이 한국인과 외국 국민을 철저히 구분해 상대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유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든 한국 땅에 있는 한국이든 이건 하나의 민족 공동, 한 나라, 한 민족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 통일전선부에서 관할하거든요. 외교부라는 거는 외교부라는 건 다른 나라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듯이 한국인 억류자들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등 서방국은 한인이라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담당한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담당은 통일전선부가 합니다. 그건 외국 국적자라도. 그러나 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미 국무성이 직접 개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미 국무성이 미국 국민이라고 시민권자라고 나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는 또 미국과의 외국과의 관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장진성 씨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북한 지도부가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를 가볍게 보는 데에는 역대 한국 정부들이 기여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너무 의식해 스스로 저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한국 정부 탓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 혹은 유럽이라는 그런 그 외교 관계를 의식해가지고 북한이 되게 조심하는데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아무리 핵을 쏘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한국은 되게 북한에 굴욕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교훈을 주고 경고 차원에서 한국인들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죠.
지난 2012년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734일 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베 NK 릴리프 대표도 북한이 협상카드보다는 경고성 본보기로 한국인들을 가혹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이를 검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 사람들은 협상용이 아니다. 처벌용이고 본보기용이다고 그렇게 저한테 거기 담당했던 저기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준 것이 있어요. 협상용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이 심하고.
케네스베 대표는 또 자신이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중국 동북 삼성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을 일망타진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한국인 선교사들이 잇따라 북한에 억류된 것도 이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북한이 인종차별보다는 한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과 김상덕 선교사는 구치소도 가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지만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오는 백인이면서도 심한 고문을 당한 것을 보면 북한이 사안과 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 선교사는 북한 정권이 자신의 탈북민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풀어준 건 결국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도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라고 할 때는 외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데 제 나라 사람이고 제 나라 국법에다가 지도를 하니까 사실 이런 건 대한민국 미국이라기보다도 다른 나라 제3국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나서야 되는데 포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그런 개념으로.
케네스베 대표도 북한이 적어도 외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인종차별적보단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한 측면이 많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붙들려 있었을 때 왜 그 전에 왔다 간 사람들은 뭐 대통령도 오고 데리고 와고 그랬는데 왜 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냐. 네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꾸로 그 사람들이 한 적은 있죠.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한국계 미국인은 협상용으로 또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어 대단히 조심하고 처우를 비교적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그러나 한국인 억류자들은 필요할 때 쓸 카드로 이용될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와는 당시 굴욕적으로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한국인 억류자라는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관리가 서울에서 억류자와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매우 고무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케네스베 대표 등은 그러나 한국인 억류자들이 모두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다며 남북한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최우선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81년 2월 9일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에 데뷔한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경향의 모임에 출입하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이 경험으로 인해 백치 등의 작품에 사형 집행 직전의 심정을 묘사하는 등 이 사건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시베리아 유형은 감옥 수형과 출소 후에도 수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구성됐는데 도스토옙스키는 1854년까지 옴스크 감옥에서 4년간 수형 생활을 합니다. 성서 이외에는 일절 출판물이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독서와 감옥에서 직접 체험했던 죄수와 민중들의 생생한 삶이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문학의 걸작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최고 거장 가운데 한 명인 도스토예프스키는 1881년 2월 9일 폐동맥 파열로 사망합니다. 1989년 2월 9일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사카 제국대학 부속 의학부 2학년 시절 마이니치 소학생 신문에 4컷짜리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세균 감염으로 팔을 절단할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의사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의사의 길을 걷진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데스카 오사무는 출판 만화는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문구, 캐릭터 등으로 이어지는 만화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데스카 오사무는 1989년 2월 9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